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토대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조용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입니다. 기관 두 곳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의 처형과 납치, 임의체포,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인근 해상에서 조난된 북한 화물선 탑승자 26명이 일본 순시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당국은 어제 저녁 나가사키 고토열도 후쿠에 섬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지점에서 6,558톤급 북한 화물선이 구조 신호를 보내와 현장에 출동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인 26명은 구명보트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한 상태였으며 일본 순시선이 이들을 모두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선박은 쌀을 싣고 북한 남포에서 원산을 향해 항해하던 중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은 현재 후쿠에 섬 인근 일본 영해 내에 정박 중이지만 선체가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농업과 사회 기반 시설,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또 필리핀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센터 건립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틀간의 필리핀 일정 뒤 호주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에 맞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저항력이 약화됐다고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브레실비아 사령관은 이라크군이 최근 ISIL의 정보 수집용 무인기 10여 대를 격추하도록 미군이 적극 지원했다며 무인기 규모가 크게 줄은 것은 물론 대부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업용 기기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비아 사령관은 또 ISIL의 수류탄 공격 규모도 줄어 전선에 배치된 이라크군을 겨냥하는 것으로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비아 사령관은 이는 이라크군이 모술 내 영토를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으로 미군은 최근 이라크군의 대전차 화포량을 늘리고 군사 자문 기법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해 10월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된 뒤 14만 명이 탈출했지만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 지역에는 여전히 75만 명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1월 초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대한 합동 군사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3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공격은 미군과 아프간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가를 화력 진지로 이용하고 있던 탈레반을 겨냥해 대응 사격을 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멕시코의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미국의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어제 자국주재 외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와 이민, 무역 등 미국과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장벽 설치 비용은 당연히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존엄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포함해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 국무부 말리누스키 인권 담당 차관보는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은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you become involved in terrible human rights abuses, there's a price.
미 국방부가 최신 해상 미사일 SM-6의 해외 판매를 승인해 이 한국과 일본 등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에서 6m로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도 포함됐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의회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2차 보고서에서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고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김여정이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며 선전선동부는 검열 책임 기관이자 억압적인 정보 통제와 주민들의 세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외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 부장과 김일남 인민보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입니다. 북한의 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두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재판 없는 처형,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노부 대변인은 또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정보 거부 행태 등은 북한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노부 대변인은 국무부가 앞으로도 보고서를 통해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의 더 많은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모든 북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인권 유린을 폭로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존 스미스 해외자산통제국장 대행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검열 정책을 집행하면서 비인도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제재 대상까지 포함하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인물은 총 22명, 기관은 총 10곳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지난해 2월 18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2차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은 다른 북한 관리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이 있다고 톰 말리누스키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김여정은 정보를 통제하고 김 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말리누스키 차관보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Well, I think it shows that we remain committed to identifying thos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북한 지도부, 보안기구 구성원 중 북한의 최악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식별에 책임을 묻는 일에 미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활동은 이제 미국 법의 일부가 됐고 계속될 것입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정보를 검열하며 탈북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연루되면 오랜 기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북한의 모든 당국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강제 노동에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We've been very seriously concerned about forced labor for some time. It's a terrible problem.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abuses.
미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강제 노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 왔습니다. 끔찍한 문제인데요.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 중 하나이고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민간 단체들과 협력해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인 개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역사상 이런 인권 유린자들은 익명으로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됨으로 해서 그들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어 동생인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는데요. 이런 결정의 배경은 뭔가요?
She is responsible for a branch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engages in propaganda and censorship.
김여정은 북한 정부에서 선전선동과 검열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입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도자 신격화와 숭배를 위한 거대한 체제의 책임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제재 명단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통치 체제에서 담당한 자신의 역할 때문에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여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집안의 일원인데요. 제재에 따른 어떤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까?
The only message here is that if you become involved in terrible human rights abuses, there's a price to be paid.
우리가 보내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끔찍한 인권 유린에 연루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 정권 내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권 유린자들은 유리한 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오를 것이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북한 체제의 다른 사람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북한 정권의 최악의 면모에 연루되면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지난해 7월 1차 명단을 발표한 뒤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까?
We certainly did not expect these sanctions or any aspect of our policy to lead to an immediate change in
우리는 제재 등 정책이 북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는 내길 바랍니다. 우선 지도부를 구성하는 개개인에게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으며 이름도 알고 있고 익명성에 숨어 있을 수 없고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편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언젠가는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의 재판정에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유린자들을 적시한 명단이 발표될 예정인가요?
It's a regular process. It is done now in accordance with a law that our Congress has passed, so that remains in place.
이것은 정기적인 절차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행정부가 바뀌어도 이 법과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이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My advice is that any long-term solution to the security issues that have troubled us.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힘을 가질 때에 북한발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 도출됩니다. 물론 인권 정책은 그 자체가 옳은 일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다른 행정부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여지는 있습니까?
I think there's room for humanitarian aid that actually benefits the people of the country that reaches the people.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인도주의 지원이 그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아나 배고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북한의 변화 가망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주민에 대한 당국의 통제만 강화시킬 뿐이죠.
북한 당국에 전할 말이 있는지요? 그들이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Well, they can stop putting people in concentration camps who disagree with them. They can stop executing people who
정권에 대한 반대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가 화를 내는 대상을 처형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주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수십 년간 왜 한 집안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는지, 왜 한반도가 분단됐는지 의문을 가질까 봐. 당국이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면 현 지도부와 김 씨 일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결정을 할까 봐 두려운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주민들에게 바로 이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겁니다.
최근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The big change is what you just mentioned. It's the influx of information and people from regular people living in the province.
가장 큰 변화는 방금 언급한 내용입니다. 정보의 유입으로 지방의 일반인부터 평양의 특권층까지 외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국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북한 주민은 한국에 가면 훨씬 풍족하고 잘 먹으며 산다는 것을 알고 특권층의 경우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정치적 책임은 질지라도 총살당할 걱정은 안 한다는 걸 알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북한 모든 계층을 통틀어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겁니다. 언젠가 북한에 닥칠 정치적 변화는 정보 통제가 무너진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미국은 정보 통제 해제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로부터 미국 정부가 발표한 2차 인권 제재 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인권 실상 왜곡과 검열, 강제 노동 등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2일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공론화와 정보 유입 등을 통한 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한미의 총체적 접근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조진혁 대변인은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 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려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겨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논평은 아울러 북측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단체 두 곳을 2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는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데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그만큼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할 때는 김여정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김정철이는 포함을 안 시키잖아. 근데 김여정이는 포함을 시키잖아. 그건 뭐야? 김여정이는 포지션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1989년생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나이는 2017년 현재 28세로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과는 5살 터울이 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 부부장은 1989년생이 아닌 1987년생 30세라는 첩보가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015년 발간한 북한 주요 인사 인물 정보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출생 연도를 미상으로 표기하면서 1987년생 혹은 1988년생이란 설이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의 셋째 부인인 제1교포 출신 무용수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 1녀 중 막내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탈북 작가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망명 북한 팬센터는 오늘 북한에 살면서 당국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한 탈북자 20명의 증언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CC에 제출된 증언 자료에는 북한의 10대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박탈당한 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아편 재배와 같은 강제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이들 가운데 아편의 독성 때문에 실신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또 강제 수용소 내에서 고문과 낙태 등 인권 말살 범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인민군 내부에 구타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언들도 들어있습니다. 망명 북한 팬센터는 최근 인권침해 주범 김정은 ICC 제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340명의 탈북민 명부도 첨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m at.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We have failed to enforce.
틸러슨 지명자는 1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며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또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이행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는 완벽한 공조를 이루고 중국에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해 지금까지 중국이 기대에 못 미쳤던 수준을 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대중국 압박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To the extent that there are specific violations of the sanctions, such as the purchase of coal, which is specifically mentioned in the UN.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석탄 교역과 같은 부분에서 중국에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이 북한 억제를 위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빈 약속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그 첫 단계로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고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의 추가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은 국제 규범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친구가 아닌 나라들이 합의를 지키도록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전 세계의 악당들이 약속을 깨도록 고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틸러슨 지명자의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강도 대북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수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대 박원건 교수는 북한은 안보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고 자신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와 통 큰 담판의 기회를 열어두고 싶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힐러리 클린턴과는 다른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이란식 해법을 추구하겠다라고 아주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의 그런 협상을 중시하고 안보적인 이해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칙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북한한테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겠죠.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북 강압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선유 연구위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대북 강압의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춰질 가능성은 낮다. 즉 그 말은 미국이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비핵화의 대가로 혹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주장이나 요구들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도 2017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성향을 볼 때 대북 정책이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소멸해야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질 정도로 강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북 간의 탐색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고강도 검증을 전제로 북핵 폐기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선윤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북한과의 생산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수용 정도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영변뿐만 아니라 미공개 핵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이든 그 어떠한 북한 측 요구도 접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아마 이 부분을, 사찰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지, 북한 스스로가 양보라고 생각하는 모라토리움은 지금 미국이 달가워하거나 한국 정부도 그 달가워하는 대안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북한이 지난 2009년 IAEA 안전조치와 사찰을 거부한 뒤 북한 내 핵물질의 양과 관리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강압 정책의 수준을 높일 경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올해 신년사에서 과거에 비해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이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위협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정은 집권 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의 북한 신년 공동사설과 신년사에서 핵 강국과 대륙간 탄도로켓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 핵과 미사일을 김정은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관계는 상당 기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훨씬 강성이니까 좀 더 제재를 하더라도 강한 제재로 저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국하고 더 부딪힐 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 쉬운 거죠.
천영호 전 수석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정도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제재와 압박이 강할수록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나올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방부가 최신 해상미사일 SM-6의 해외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상 X밴드 레이더 부대를 한반도 인근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가 10일 미 국방부가 SM-6 미사일의 해외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M-6 제작사인 레이시온도 웹사이트를 통해 국방부가 해상미사일 통합체계를 추구하는 여러 나라에 이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뉴스는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이지스 전투함의 능력 개선을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의 SM-6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SM-6은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전천후 미사일입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는 모두 대공전투와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9 통합체계를 갖춘 이지스 전투함을 현재 건조 또는 개량 중이어서 SM-6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M-6 제작사인 레이시오는 이 미사일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상에서 공중전과 종말 단계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함전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에게 삼중 위협을 가하는 파괴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런 이유 때문에 SM-6 미사일을 최신의 조기 경보기 E-2D, 이지스 무기체계와 함께 전투 능력을 다양화한 미 해군 통합 화력체계의 핵심 축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는 2020년 중후반에 건조될 세종대왕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에 탄도미사일 요격과 대공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전투체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SM-6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역시 새로 건조 중인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척과 기존의 구축함 2척을 모두 이런 통합전투 능력을 갖춘 베이스라인 9로 개량할 계획이어서 SM-6 도입이 유력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 12월 베이스라인 구체계를 갖춘 구축함이 하와이 해상에서 SM-6 두 기를 시험 발사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SM-6 블록 1의 길이는 6.5m, 무게는 1.5톤에 달하며 직접 충돌 방식인 SM-3과 달리 고폭탄 폭발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한 기당 표준형이 3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폭스뉴스는 11일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상 엑스밴드 레이더 부대를 한반도 인근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이 부대가 모항인 하와이를 떠났고 한반도에서 160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배치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탐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석유 시추선에 거대한 공을 얹어놓은 듯한 모양의 이 레이더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5대 탐지기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천 킬로미터 밖의 야구공 크기 물건을 식별할 정도로 강력한 탐지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우주와 지상전진 배치, 해상 배치, 조기 경보 체계, 이지스함의 스파이원 레이더 등 5개 핵심 탐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쏠 수 있다고 북한 고위관리가 주장했습니다. 김현중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어제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최고 지도부 결정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ICBM이 발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새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비롯해 자신들을 겨냥한 전략 핵자산을 잿더미로 만들 능력을 갖췄다며 주권을 침해당하면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내세우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맞서서 타이완 당국이 구동존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건데요. 예.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사료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 의회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타이완 당국이 중국을 상대로 새로운 양안 관계 원칙을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의 타이완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인 대만 사무 판공실이 있듯이 타이완은 대중국 업무를 다루는 대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륙위원회를 이끄는 장 샤오의 주임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동존이 원칙을 양안 관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안하고 정치적 전제 없이 이 원칙을 지키면 양안 사이에 풀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타이완 현지 언론들은요, 최근 중국 정부가 이 차잉원 총통 취임 이후에 독자적 외교 행보를 가속하고 있는 타이완 당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온 점을 지적하면서
예.
타이완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걸로 설명했습니다.
네. 대신에 구동존이로 양안 관계를 풀어나가자 이렇게 타이완 당국이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이 구동존이라고 하면은 같은 점은 더 키워나가고 다른 점은 있는 그대로 놔둔다라는 뜻인데요.
예.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국의 격언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 창당 주역 가운데 하나인 주은래, 이 저원라의 부주석이요.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동회의 연설에서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인데요.
예.
이후에 중국인들이 이 협상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네.
타이완 당국이 이 중국 정부의 이 개념을 새로운 양안관계 원칙으로 제안하는 게 양측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네. 같은 점은 더 키워나가고 다른 점은 그대로 놔둔다라는 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타이완 당국은 아무래도 이 다른 점을 좀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륙위원회 주임이 중국과 타이완은 다르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샤오의 타이완 대륙위원회 주임이 구동존이에서 동은 양안 인민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같은 걸 말하고 이는 중국과 타이완은 관점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중화민국 타이완은 주권 독립 국가고 우리를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타이완은 독립 국가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장 주임이 중국 정부의 대화 상대인 대만 상업판공실 장지준 주임하고 회담도 제안을 했는데요. 회담에서는 구동존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걸로 현지 언론들이 내다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중국은 전혀 이제 생각이 다르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내세우면서 타이완의 국제사회 활동을 억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중국의 일부로 간주되면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독자적인 회원국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주석인 차잉원 총통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이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해서 국제기구 참여 확대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네.
중국 정부의 반대로 또 총회 참석은 무산됐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이완이 이번에 제안한 구동전의 원칙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완이 내놓은 이 구동존이 제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중국은 타이완 당국이 이 원칙을 내놓기 전날에도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대만 사무판공실 마샤오강 대변인이요. 타이완 측이 92공식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 속에 있는 그 함의를 받아들이면 대화와 협상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92공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이 확인한 지난 1992년 회담 결과를
네.
말합니다.
타이완의 차잉웅 총통이 이번 주에 중남미 순방길에 미국을 들러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잉원 총통이 지난 토요일에 중남미 순방길에 오르면서 미국 휴스턴을 경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미국 대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하고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도 에드윈 퓰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을 비롯한 주요 외교 참모들을 현지에 보내서 차이 총통과 면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요?
네, 중국 상무부가 동물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에 그 고유렛 반덤핑 과세와 상계 관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예.
5년 동안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42.2%에서 53.7%에 달합니다.
예.
예상됐던 33.8%보다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예. 반덤핑 관세라는 게 어떤 건가요?
수입품 가격이 국내 생산품보다 월등히 낮아서 이 해당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덤핑 판정을 받으면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의 가격 차이를 따져서 그만큼 매꿀 세금을 매기는데요. 지나치게 싼 수입품 가격을 올려받게 해서 국내 생산품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
이때 부과하는 세금이 반덤핑 관세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이번에 미국산 동물 사료에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이 반덤핑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 사료업계가요, 지난 2015년 11월에 미국산 원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월부터 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번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 중국 상무부 측은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이 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의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도 역시 중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알루미늄 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중국 정부가 국영은행을 통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알루미늄 업계를 부당 지원하고 있고 이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한 보조금 지급을 전기료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편법 시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을 했고요. 또
네.
그러자 이제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 이런 단어까지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두 나라의 무역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측이 꾸준히 요구해온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에 막대한 액수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고 또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에도 벌금을 매기는 등 자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바마케어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죠.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의회가 서서히 돌입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오늘 새벽에요.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습니다.
예.
예, 이 결의안은 연방 상원과 하원의 해당 위원회가 이달 27일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원은 오는 금요일 13일에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예.
역시 이 하원 역시 공화당의 다수당이어서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51대 48이라면 대체로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이 표가 이렇게 찬반이 딱 갈렸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원 구성이 공화당 52명, 민주당 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랜드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예.
이유는 대체 법안이 없다는, 아직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 반대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요. 미국인들을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자들이 원하는 계획이나 의사를 고를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을 했지만
예.
현실은 달라다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이 오바마 케어 폐지에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보험료가 치솟을 것이고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이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이 오바마 케어는 지난 2010년에 제정됐는데요.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규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예.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식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1순위로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가 완전히 재앙 수준이라면서 오바마 케어 폐지와 동시에 대체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법안으로 대체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일부 공화당 의원은 즉각 다른 법안으로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공화당에서는 이전부터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번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예.
이번에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특별 예산 절차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예.
이 미국 상원은 필리버스터, 그 의사 진행 방해라는 방식이 있어서 법안이 최종 표결에 붙여지려면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요.
예.
이 특별 예산 절차의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50명 이상만 동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52명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1단계는 통과를 한 셈이네요.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3에서 6미터로 높게 일고 서해북부는 0.5에서 2.5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 들어서는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5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7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영하 14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희천은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차차 개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1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7도, 낮 기온 영하 14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1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영하 14도가 되겠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6도,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26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기온은 영하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3에서 6미터까지 높게 일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토대로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입니다. 기관 두 곳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사법의 처형과 납치, 임의체포,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인근 해상에서 조난된 북한 화물선 탑승자 26명이 일본 순시선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당국은 어제 저녁 나가사키 고토열도 후쿠에 섬에서 남서쪽으로 60km 떨어진 지점에서 6,558톤급 북한 화물선이 구조 신호를 보내와 현장에 출동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인 26명은 구명 보트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한 상태였으며 일본 순시선이 이들을 모두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선박은 쌀을 싣고 북한 남포에서 원산을 향해 항해하던 중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양국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농업과 사회 기반 시설,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들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또 필리핀의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센터 건립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틀간의 필리핀 일정 뒤 호주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의 모술 탈환 작전에 맞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저항력이 약화됐다고 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브레실비아 사령관은 이라크군이 최근 ISIL의 정보 수집용 무인기 10여 대를 격추하도록 미군이 적극 지원했다며 무인기 규모가 크게 줄은 것은 물론 대부분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업용 기기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비아 사령관은 또 ISIL의 수류탄 공격 규모도 줄어 전선에 배치된 이라크군을 겨냥하는 것으로 범위가 매우 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비아 사령관은 이는 이라크군이 모술 내 영토를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으로 미군은 최근 이라크군의 대전차 화포량을 늘리고 군사자문기법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억류된 미국인과 호주인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신들의 석방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인 케빈 킹 씨와 호주인 티모시 윅스 씨는 지난해 8월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 외곽에서 납치됐습니다. 이들은 비디오 영상에서 대학과 미 정부 측이 협상대표단을 파견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 수감돼 있는 탈레반 요원들과의 맞교환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소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호소한다며 탈레반과의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의 엘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미국의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어제 자국 주재 외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와 이민, 무역 등 미국과의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는 장벽 설치 비용은 당연히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존엄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